우리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지금 한국 사회의 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앞 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즐겨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너 자신 지금 너무 희생하지 말고 지금부터 즐거운 삶, 즐거운 일을 하라라는 그러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때 자기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어떤 또 과감한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서 세계여행을 결심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현재의 어떤 힘든 삶을 잘 참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또 직장을 위해, 또 나라를 생각하며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집을 장만한 그런 돈도 모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희생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불황이 찾아오고 또 실직의 문제, 실직이 아니라 취업 자체의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되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희망보다는 위축되고 또 좌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기회가 찾아오고 나도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사느니 지금 내가 놀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세대에 젊은 사람들을 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욜로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혹시 보신 분은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키딩 선생이 학생들 향해서 외치는 말. 네, 이 말은 한 20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였던 호라티우스의 송가에 나오는 하나의 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연설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 역시 오늘의 행복,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라라는 게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죠.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던진 제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시면 아직도 안 보이나요? 아까는 나왔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 이 일행을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기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홀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주정치가 꽃핀 곳이죠. 그리고 철학과 예술과 문화,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너무나 우상, 파르테논 신전부터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그 사원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3만 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불붙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아고라에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는데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신 기억 나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최고 목표다라고 가르칩니다. 행복한 삶은 고통이 작아지고 이제 쾌락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정신과 영혼의 안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시작된 이 두 철학의 학파들은 왜 그렇게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이유는 오늘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지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가난과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주된 논의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개인의 쾌락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와 험난한 세상을 견뎌내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그리스 신화로 가득 찼던 헬라 세계에서 그는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신은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신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은 그냥 무작위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존재다. 죽으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원자들의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진화론의 씨앗이 됩니다. 인간이 만약 그러한 존재라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후 어떤 신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은 인간에게서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신에 대한,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직 현재의 즐거운 삶을 찾아 즐기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 많은 인간들에게 복음을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입을 엽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접촉점으로 그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테네를 두루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그런 제단도 보았다라고 운을 띕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는데 혹시 자신들의 부주의로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그리고 그 신의 어떤 분노와 심판을 받을까봐 통칭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지금 소개하겠다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가 되신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그리스에 팽배했던 그런 잘못된 신관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 인간이 신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낱 신전에 갇혀서 그냥 인간의 섬김을 기다리고 그것을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또 모든 만물을 친히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지의 창조주시고 천지 주관자가 되신다면 인간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원자 덩어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연설을 이어갑니다. 26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존재하고 그를 힘입어 기동한다,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긴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얻고 기동하고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제 그의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30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우신 그런 판단으로 이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봐주셨지만 이제는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들이 물론 부활에 대해서 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심판도 믿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부활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서는 여기 나오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다마리라는 여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의 말을 믿고 그것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철학과 충돌을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그래서 믿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글들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노래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재의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쾌락을 모두 즐기며 살자라는 것이 이 세대가 예전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쾌락이 우상이 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격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또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철학을 하고 질문을 하지만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추구했지만 그것이 공허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누리고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부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헛되이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하고 지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한 번뿐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29살의 나이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아낌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 바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후 소멸되고 말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